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친 것처럼 십계명 중 어떤 한 부분이라도 어문의 법에 속한 것이라면 십계명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구속력에 있어서 완전하고 변치 않으며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은 그 신빙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맙니다.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안식일이므로 안식일만 어문의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칼빈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분석을 분연히 반박하였습니다. 자, 안식일 계명이 어문의 법에 속한 것이었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은 토요일을 일요일로 변경하는 것을 통해서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만일 주일 중 어떤 특정한 날이 어문에 속한 것이라면 일요일 역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어문에 속한 것으로 여겨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연속되는 열흘 혹은 20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한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이 어문의 율법은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넷째 계명을 교회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으로 여기면서 이 날을 부분적으로 어문에 속한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도덕법이 폐지되었음을 가르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위에 가톨릭 백과사전에서 인용한 구절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가르침과 얼마나 상이하게 다른 것인가를 볼수 있습니다. 가톨릭 백과사전은 십계명이 도덕법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최고의 교황권 교리 해석자인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십계명이 부분적으로 어문의 법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영지주의는 십계명이 포함된 구약 성경 전체를 부정한 매우 강력한 운동이었습니다. 카디날 뉴먼이라는 사람은 이 운동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를 칭송하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루시아는 율법 폐지 이론을 주장하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동시에 만인에 대한 십계명의 구속력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존 헨릭 카디날이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뉴먼이라고 하기도 하죠. 뉴먼 추기경이 루시안을 유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루시안에 대해서 엄청난 탄핵을 퍼부었던 영어 사용 능력이 탁월했던 뉴먼은 옥스퍼드 운동을 창설해서 서방 세계의 비개신교화,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회귀하는 운동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영국 국교회에게 로마 천주교의 성직제도를 남겨준 이 옥스퍼드 교수의 탁월한 토론 능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신학자들을 옹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뉴먼과 옥스퍼드 운동은 공인판 성경을 반대하면서 그것이 교리에 있어서 부정직한 성경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노력을 줄곧 하였습니다. 4세기의 아리오스파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써야만 하는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루시안의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책은 복음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로 무신론을 지지하는 그런 서적입니다. 자, 이 뉴먼은 이제 박식한 사람이며 마침내 순교자로 삶을 마감한 이 루시안의 역사에 관해 살펴보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루시안의 정통 신학이 수세기에 걸쳐서 시저 카디날 바로니우스, 조지 비숍 볼, 그리고 헨리 멜빌 과트킨 등과 같은 대학자들에 의해서 옹호되었던 것에 관해서는 언급하는 일을 소홀히 했던 것이죠. 아니, 고의적으로 아마 빼먹었을 겁니다. 뉴먼은 그리고 루시안에 반대하기 위하여 유대화라는 옛 구호를 부활시켰습니다. 현대 신학자들은 십계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공격할 무기가 마땅치 않을 때마다 유대화 아니면 유대주의, 율법주의라는 옛 악령을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실제 역사에 있어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뉴먼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옛 본향 근방, 특히 당시 행정의 중심지였던 시리아 지방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집단이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먼은 긴 세월 동안 유아기 교회 구성원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가톨릭 백과사전이 인정하고 있는 그 사실까지도 의도적으로 자기의 저술에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자, 동방에서는 긴 세월 동안 신자들의 대다수가 유대인 회심자들이었기 때문에 동방교회들에서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것은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유대인 회심자들로 구성되었던 기독교는 그 어떤 교회보다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 밑에서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은 이방 세계와는 달리 하나님, 죄, 그리고 의, 뭐 속죄 등과 같은 용어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지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카디날 뉴먼은 루시안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유대주의자라고 비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토요일에 노동을 하지 않으므로 그 날을 신성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루시안은 왜 토요일을 신성한 날로 지켰을까요? 자, 그것은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교회 사가인 소크라테스는 루시안이 죽은 지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거의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매주일의 안식일에 신성한 성찬식을 거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고대의 어떤 전통을 따라서 이 같은 일을 거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로마에 있던 교회와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교회의 연합했던 것과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인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적개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소크라테스와 동시대의 인물이며 또 역시 교회 사가였던 소조맨은 어떻게 진술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은 주일 중 첫째 날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함께 모였는데 이 같은 관습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나 알렉산드리아가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그러니까 365년경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로마 카톨릭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에 휴식함으로 유대화되지 말고 그 날에 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주의자가 된 것이 발견된다면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할 것이다 라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 당시에 안식일이 얼마나 평범하게 지켜져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죠. 이처럼 이 교회법은 그 추종자들에게 토요일을 신성시하는 것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유대주의자로 낙인 찍었다는 사실이죠. 자, 초대교회의 수많은 저술가들이 수세기에 걸쳐서 기독교 교회들이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며 그날에 노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기념하여 그날에 종교 집회를 가지기도 하였지만 그들이 그 날을 넷째 계명의 거룩한 날로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던 교회들이 그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기도문이 예루살렘을 모든 교회의 어머니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가장 먼저 탄생한 사도들일 당시에 존재하던 그런 마티언 같은 아니면 모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모형의 창시자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모형은 언제까지 계속되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로마 가톨릭의 가톨릭 백과사전의 탄력이라는 표제어로부터 인용되었던 구절을 통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몇몇 사람들이 아닌 방대한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회심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모형의 기독교가 거의 보편적이었다는 것과 또 이 같은 일이 긴 세월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루시안이 살던 지역인 시리아의 교회들 또한 유대 모형의 기독 형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 즉 델라시 올러리가 기술한 책들은 시리아 지방의 유대 기독교가 지속적이고도 활발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유대 기독교는 아주 널리 퍼져 멀리 아프리카 심지어는 아비시니아, 즉 어디냐면 에티오피아 옛지명입니다. 아비시니아까지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아비시니아에 있던 교회는 선교적 열정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전형적인 유대 기독교의 형태를 갖추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아비시니아 교회가 4세기에 매우 널리 퍼져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4세기 후반에 밀라노의 성 암브로스는 공식적으로 아비시니아의 주교였던 무세우스가, 그러니까 세레스국이라는 중국을 말하는데 중국의 모든 지역을 여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17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아비시니아 교회는 토요일을 넷째 계명의 거룩한 날로 여기며 그 날을 신성하게 지키는 일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자, 일찍이 2세기부터 시리아에 있던 유대 기독교는 성경 사본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안디옥의 초기 학파를 시작한 것은 말키온의 업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중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도자는 에세다 출신의 말키온의 제자였던 루시안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안디옥에서 신구약 성경 본문의 헬라 개정판이 출간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들을 보고 또 이제 오리겐처럼 루시안과 그의 학파도 본문 비평 분야를 연구했는데, 하지만 루시안은 오리겐이 사용했던 것과는 다른 사본들을 사용했습니다. 에라스무스도 루시안처럼 오리겐이 쓰던 사본들을 거부했었죠. 자, 루시안은 오리겐을 능가했습니다. 특히 동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역사 기록을 보면 시리아 학자들에 의해서 출간된 성경들은 안디옥 학파의 시리아 본문을 선보였다. 이 본문은 동방 교회들에서 다른 모든 본문들을 제거해 버리는 모형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공인판을 번역할 때 본문으로 삼는 텍스트스 리셉투스, 그러니까 개정 본문이라는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루시아는 기독교 전반에 걸쳐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정통주의자요 또한 근본주의자로 역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빌미로 1500년 후에 카디날 뉴먼은 이 루시안에게 유대주의자라는 중상을 뒤집어 씌우면서 그를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